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루의 시차를 두고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하루 먼저 계시를 받은 분은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였고 하루 늦게 계시를 받은 분은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제9시쯤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경 기도하고 있는데 빛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를 부르더니 요파로 사람을 보내서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대라는 부대의 백부장인데 이탈리아대는 로마 본토 출신으로만 구성된 로마 최고의 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상당히 이 가문적인 배경이 있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먼저 임하게 된 겁니다. 또 한 사람 계시받은 분은 그 다음날 정오에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6시경에 계시를 받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요파라고 하는 동네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때가 정오라 일행 모두가 배가 고파서 뭘 좀 먹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주변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중에 이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는 동안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계시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리면서 열린 하늘로부터 내 모퉁이를 맨 보자기 같이 큰 그릇이 베드로에게 내려오면서 그 속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기어다니거나 걷거나 공중을 나는 짐승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본 순간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자 그 큰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이런 동일한 환상이 세 차례나 반복된 다음에 베드로는 환상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베드로는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을 할 때에 고넬료가 환상을 받고 환상대로 보낸 수하들이 베드로가 묵는 숙소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이들의 초청에 따라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이 베드로가 만나도록 주선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만남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그리고 좋은 만남을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만남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만남이 아니고 나중에는 이 역사의 물꼬를 돌리고 선교의 지평을 새롭게 만드는 아주 놀라운 만남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진리의 세계, 눈이 환하게 열리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이 고넬료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고넬료는 본래 우상을 많이 숭배하던 이방 사람,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었지만은 언제부터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무절제한 삶을 살았고 반면에 유대인은 경건하고 율법에 따라 절제된 삶을 살고 있었고 또 이러한 것이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감동을 주게 되어서 생각 있는 이방인들 중에는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그리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고넬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여길 수가 있는데 이탈리아 대회 백부장으로 가이사라에 주둔하게 되면서부터 늘 만나는 주변의 여러 유대인들에게 감동을 받게 되어서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아닌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은 이 고넬료의 신앙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넬료의 신앙은 참으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이웃 구제도 많이 하는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고넬료의 신앙은 아주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그는 구약 성경의 전통과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일반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배우는 법만을 터득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전혀 알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길을 걸어주셨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그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고넬료가 그런 식으로만 계속 믿었더라면은 그저 그 당시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던 어떤 유대인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 베드로를 보내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인 여러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이하 4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 하였느니라. 이게 베드로의 고넬료를 향한 설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진리를 베드로 사도께서는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방인 여러 사람들에게 그리고 고넬료 그의 가족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의 복음을 나눌 때마다 그 심하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고넬료가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됐어요. 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는 거로구나. 그가 놀라운 깨달음의 은혜를 얻게 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넬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도록 하신 것이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보내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사치고는 최고의 강사를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우리도 이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과거를 보게 되면 130여 년 전 우리 한국이 어두움 속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을 우리 대한민국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지금은 한국의 전국 방방복곡 어느 조그만 산골 마을이라 하더라도 교회당이 세워지게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우리들도 이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들었고 이 자리에 와서 그리고 전에 깨달음을 얻었던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깨달음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앉아있게 되었으니 우리에게도 그와 동일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저는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고넬료에게 임한 깨달음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또 이 반대편에 있었던 베드로의 경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만남을 앞두고서 이 고넬료가 설레는 마음을 가졌다고 할 것이면은 반대로 이 베드로 사도께서는 약간의 그 두려움이 가미된 긴장을 느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이 베드로는 왜 도대체 내가 왜 이 이방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건가? 그러면서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우리가 다 주제하고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은 짐승처럼 여기는 반인데, 또 이방 사람이 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발로 이방인을 찾아가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사람은 우리를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군의 백부장인데, 아 내가 찾아가서 만나도 되는가? 아마 이 베드로는 걱정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 베드로는 일개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온 교회 대표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한마디의 말이나 그의 행동, 그 모든 언행은 교회의 대표격으로 아주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베드로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아유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깜짝 놀랄 일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 더할 나위 없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베드로를 영접했는데, 그 모습이 고넬료가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 베드로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과 25절 말씀 아닙니까?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니, 여러분 통치하는 입장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 평범한 유대인 한 남자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 말이에요, 말씀을 받는 자와 전하는 자의 자세는 이 정도가 되어야 여러분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도리를 말씀해 주시는 베드로 사도 앞에 정중하게 맞이하는 이 고넬료, 그래서 들어가면서부터 이 모습을 보고 아주 놀란 베드로는 2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일어서라, 일어서라. 아마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을 겁니다. 나도 사람이라 하면서 고넬료를 일으켜 세웠지만은 마주 앉은 다음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자신의 마음의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집에 이렇게 온 것은 위법이다. 이런 얘기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2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기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건 내가 여기 온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름에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얼마 전에 환상을 보았잖아요,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더니 베드로도 환상의 의미를 깨달은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묻는 말이 당신이 지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유대인으로 내가 이 이방인의 집에 오는 것은 이건 말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셔서 내가 여기에 온 것이지 정말 오고 싶지 않은데 왔다는 거예요. 왜 날 불렀느냐. 그러니까 고넬료도 자신이 베드로를 청하게 된 것이 바로 며칠 전에 보았던 계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다 밝히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사실 로마 사람이자 백부장인 고넬료가 여기 유대 지역에 와서 통치하고 있을 때에 이 고넬료가 또 뭐가 아쉬워가지고 사람을 보내기까지 하면서 이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까지 청하게 했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만남이 가능했.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 다 마음속에는 꺼리끼는 점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들의 만남이 은혜로운 만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여러분 우리 뉴저지 한인교회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고넬료가 하는 말씀이 귀를 의심할 만한 정말 놀랄 얘기를 이 고넬료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이죠. 내가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당신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얘기 좀 해보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주님이 보내주신 대사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요청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전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들으면은 대부분 다 거부하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데, 아니 여태껏 버림받은 짐승이라고 생각했던 이 이방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나 앞에 할 수가 있는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러 모였다고?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여러분, 이거는요 베드로가 놀랄 정도가 아니라 충격을 받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 중에도 말씀 앞에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나 앞에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여러분, 그날 베드로는 새로운 세계의 눈이 확 열리게 되는 것을 알게 됐고 끝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깨닫게 되게 되었습니다. 해서 그가 내가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함이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말이지. 하나님, 저는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저의 닫힌 눈이 이제서야 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 어떤 민족이든지 이런 거 따지지 아니하시고 열방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서야 내가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구원의 복음은 오직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해 왔었지만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있었는지 이제서야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은요, 마침 목욕하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 유레카! 라고 이렇게 외치게 됐던 그것처럼 선교의 지경을 바꾸는 놀라운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그동안 안개처럼 가려진 게 다 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 말하면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아니 뭐 온 천하까지 왜 가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아니 만민은 무슨 만민? 택함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선포하면 되는 것이지 왜 만민이야? 이게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니 유대인만 제자를 삼으면 됐지 왜 모든 민족이지? 그는 이렇게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할 때에 우리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뭐 온 유대 거기까지 뭐 기껏 봐줘서 사마리아 사람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 하고 하면 됐지. 어떻게 땅 끝까지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까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나?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안개가 낀 것처럼 그렇게 지나왔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받으신다고 하는 이방인이라도 받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제부터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의 말씀들이 속속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깨달음이 그 다음의 깨달음으로 그 깨달음이 더 깊고 넓은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깨달음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분의 만남은 한 개인과 개인이 만난 게 아니라 닫혀져 있던 유대인 전체와 버림받은 것처럼 취급당하던 이방인 전체가 만난 것과도 같고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에 덮여있는 세상의 나라와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사람하고는 달라요.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은 최고의 명수세요. 다른 사람 100명 보내는 것보다 교회 대표인 베드로 한 명이면 된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요, 말이 영향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사도행전 11장에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다녀온 그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 중인 유대교 교인들이 다 깜짝 놀라게 되죠.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이방인의 집까지 갈 수가 있나. 그러나 고넬료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 주면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도 봤다 이렇게 말하니까 성도들이 이 베드로의 그 말씀의 권위에 다 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깨달음이 다른 성도의 깨달음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는 서서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공유하게 되었고 선교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께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본격적인 선교 여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세부적인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에 가보시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 회의를 모였을 때 거기에서 교회는 이방인들을 다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것을 결의하게 됨으로 해서 선교의 지평이 전 세계로 확장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복음은 로마 제국의 구석구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갔고 아메리카를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13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도 도래하게 되어서 오늘에는 우리나라의 작은 농어촌 지역지역마다 교회당이 세워지게 되었고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나중에 고린도에 갔었지 않습니까? 로마에도 갔습니다. 본인도 또 하나의 선교사 사역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어디에서 출발을 했느냐? 내가 깨달았더라 고 하는 이 깨달음의 은혜를 얻는 순간부터 여러분 시작된 것이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말이지요. 여러분 이래놓고 보면은요, 세계 선교의 그 배후에는 한 개인의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고 그걸 공유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의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이것을 깨닫고 선교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모든 위대한 일은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걸로 압니다.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 말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한 대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의 귀가 열리게 되면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들을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누가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가 하는 문제는 여러분 누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에 거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지대 울타리 무슨 적은 통에 왜곡된 틀 안에 갇혀서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 닫아버리고 있는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위 말하는 열린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할 것이면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 우리의 삶을 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별과 나이에 한계되어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느 날 여리고에서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었더니 착취하며 살던 그 사람이 100% 나누는 사람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 그는 완고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가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는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구한말 그 유교적인 그 고로한 가르침 속에 갇혀 있었던 그 양반네님들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 자신들의 재산을 다 털어서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 조국이 발전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130년 동안 섬기고 봉사할 뿐만이 아니라 군선교, 농어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전 세계 곳곳에 나가서 선교하게 된 것은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깨달음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저의 굳어지고 닫혀진 고집스러운 마음에 역사해 주십시오. 저를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세계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새로운 세계로 저희의 삶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것이면 그동안 이제 나밖에 모르고 살던 이기주의적인 우리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저 나 혼자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복음 전도에 아주 훌륭한 일꾼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서 만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음식을 구해가지고 온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음식 좀 잡수십시오 라고 권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 우리도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여러분, 그 양식이 뭘까요? 복음 전도한 이가 느끼게 되는 그 기쁨입니다. 우리도 눈이 열려 복음 전도의 사람이 됨으로 해서 그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느끼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깨달음이 우리 뉴저지 한인교회 이 교회 공동체에 임하게 될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가는 선교사가 되어서 저 오지에 가서 일하시는 주님의 종들,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도 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러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또 후원하는 선교사로, 그리고 기도하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나머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목사님이 1년에 한두 번 선교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여러분 개개인과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선교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와 전도에 새로운 각오와 헌신을 다짐해야 할 줄로 압니다. 더 많은 선교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나 가정에게나 교회에 필요한, 그리고 한국교회에 필요한, 그리고 선교 전반에 필요한 거룩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만도 못하다 말했습니다.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게 하신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아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이 깨닫고 우리 교회가 깨닫고 선교의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삶의 도전도 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적 지평에 어떻게 우리가 서야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하세. 예수 말씀을 우리 몸을 원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찬양하며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짧은 세상, 얼마 있으면은 화려한 천국에 저희들이 다 가게 될 터인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 예수님 위해서 끝까지 힘써 섬기며 일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일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활동하지 아니하는 교회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 맡겨주시고 선교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형편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바쳐서 복음 증거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갈수록 짧아지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 생각하면서 남은 시간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령에 매여서 새 생명 증거하는 주의 종들 우리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힘써 섬기는 성도들의 생활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의 형통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에 모여진 많은 물질을 통해서 선교하며 복음 전하는 데에 앞장서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연로에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집사님 살펴주시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박 집사님이나 또 계속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 권사님 그리고 출타하신 권사님과 집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는 그 크신 역사가 주님 몸된 교회와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식구들의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